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도대체 언제부터 생긴 것인가?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셨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개입하셔가지고 가는 길을 막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막으신 게 아닙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오늘날의 저 터키 지방이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 국제 정세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곧 일어나게 될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복음이 막힐 우려가 큽니다. 그거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옵니까? 히말라야 산맥이 나옵니다. 우상의 종교를 섬기는 힌두교를 섬기는 인도를 거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유교와 용숭배를 하는 저 중국을 또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세계의 강대국 해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는 영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보급을 해주시고 그 영국을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미국으로 전파가 되고 세계 초강대국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 영국과 미국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다시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과 중동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로막히고 하는데 어느 날 밤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한 명이 꿈에서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깨닫고 사도 바울 일행은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제일 으뜸 가는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있는데 자연에서 채취하기가 극히 힘든 염료가 자주색, 보라색입니다. 이거는 바닷가에 사는 고동, 엄청난 양의 그 바다 고동을 잡아야 그 체액에서 겨우 한두 방울이 나오는 아주 귀한 염료이기 때문에 보라색 옷은 아무나 입지를 못했습니다. 자주색 옷감 장사라고 하면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점치는 영에게 사로잡힌 소녀가 있었는데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그녀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들이 이제는 자기들 벌이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해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빌립보 간수가 겸손하게 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말하니라.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되었고 바울은 전도하는 과정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두 차례 더 빌립보 지역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그들과 그들을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줍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던 아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하지만 그 교회에도 여러 가지 당면한 필요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과 30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또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나 자기가 남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교만한 생각이나 다툼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서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많은 경우 사람들을 비교하다 보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 자기보다 남들을,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게 초창기에 루디아라는 자매가 중심축을 이루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매들의 발언력이 강해집니다. 교회 안에서 자매들 사이에 또 분열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다가 아니고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개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자매들 사이에 뭔가 질시나 반목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자매를 권고합니다.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서로 변화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할 때 우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우리 정동수 목사님 지난주 말씀하셨죠? 개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거짓 사역자들 조심하라는 겁니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살을 베어내는 자, 유대교에서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할례당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나도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지만 성품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각을 품고 겸손하게 서로 존중하며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삶의 증거들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예. 대답 안 하시거나 자신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교할 때 매번 구원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 설교가 아니라 영적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나본 여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나본 사람들. 근데 제각각이에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구원받으려면 뭔가를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운 거 아니냐. 그래서 못 믿는 분이 있어요. 어려운 거 주면 잘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단 사이비 쪽에 잘 빠집니다. 가서 재산 팔아가지고 갖다 바쳐라, 집 나와가지고 합숙해라, 이런 거 하면은 그렇게 값을 치러야만 구원을 받는구나, 귀가 솔깃해서 넘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단순한 진리는 오히려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구원받는 과정에서 내가 해놓은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뭔가를 더 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반대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 그 상태에서 그냥 안주해버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아주 여린 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말과 행동이 변화가 없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닌가 하고 도리어 자기의 구원을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고 자기 인격을 수양하고 자기 훈련을 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혼란이 찾아옵니까?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잘못 번역되어 있으면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구원을 드러내는 삶, 즉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사람들일까요?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서 한국 교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역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아직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라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떨라는 겁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떨며 근신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차라리 알기 전이라면 마음의 부담이라도 적었을 텐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더욱더 마음의 짐이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걸 아는데 내가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내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여러분, 바른 성경에서 바른 교리가 나옵니다. 바른 교리에서 바른 믿음과 바른 행실이 나옵니다. 잘못된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면요, 나중에 시험 볼 때 다 망합니다. 교과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만 올바른 내용을 배울 수가 있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씀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삶의 증거를 밖으로 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빌립보 성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성경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이 편지는 누구한테 하는 편지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성도가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 하나님께로 구별된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 교회는 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입니다. 1장 5절에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던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1장 25절과 29절, 2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이미 믿음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믿음 자체가 없다면 진보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고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된다. 이미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 예배당에 출석을 한다고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나의 형제들아 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부릅니다. 나의 형제들아. 그들은 친인척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나의 형제들아 곧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걸로 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번역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표현에 익숙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계산 문제 쫙 줘놓고 문제 뭐라고 적어놓느냐면 work out the answer, 답을 산출하시오. 답을 머릿속으로 계산해가지고 결과값을 도출해내시오. work out이라고 합니다. 일하여 드러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하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시오라는 겁니다. 안 받은 사람은 드러낼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결과물을 밖으로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밖으로 드러냅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뛰어난 것, excellent라고 하죠. 시험 답안지예요. 우리는 수, 우, 미, 양, 가. 옛날에 이렇게 매겼어요. 요즘은 뭐 A 플러스 B, C 이렇게 매기죠. 근데 선생님들 미국에서 그 답안지 리포트 채점하면요. good 하고 매깁니다. good. 좋다는 거죠. 아, 좋은 거구나 하고 만족했는데 good보다 한 단계 더 위가 있어요. excellent 하면은 이건 아주 뛰어난 답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이 말과 행동과 도덕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다른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밖으로 입증해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이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 구원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자기 행실하고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가끔 타다 보면은 술 이렇게 많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붉었고 술 냄새 팍 풍기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비틀비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보고 예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추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과 선한 간증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구원받은 증거로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말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변화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그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언어의 변화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욕설이 나왔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욕 안 한다,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 쓸데없는 말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는 것,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비를 걸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변화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흠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없는 자로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 천국 백성, 하늘나라 시민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그 시민들의 생활 풍습과 생활 방식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사람은 많습니다. 지식을 얻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듣고 배우고 받고 본 것을 행하라,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구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좀 전문 용어로는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화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성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된 삶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동화, 예,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고 했어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습, 세상의 유행, 세상의 행실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악하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동화가 돼야지 세상에 동화가 되면 안 됩니다. 대신에 뭘 합니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과 사상이 모두 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은 받으실 만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내야 합니다. 행실로 증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화되지 말고 성화, 예, 성화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난 존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비록 죄가 있는 죄인들이지만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구원, 칭의와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단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믿는 그 순간에.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믿은 후에 나타나게 되며 일평생 동안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칭의 받았다, 의롭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자유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신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상태가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을 드러내는 삶,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의 전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나와는 무관하다. 하나님,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의 과정은 내 노력으로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양극단적인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되느냐?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아주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이중 주체가 나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일하사의 밑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하시고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행하게도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럼 뭘 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동기력을 부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행하게도 하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파트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일하시고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넋놓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는데 내가 의지적으로 거부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아래에서 성령님에게 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동기력을 부여하시고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실제로 우리가 원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걸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의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리모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작하셔서 원해라 원해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행하는 주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테니까 우리는 놀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 성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29절,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예정했다는 말은 누구는 천국 가도록 누구는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정은 오로지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 한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을 해서 천국 간다, 예정을 해서 지옥 간다가 아니라 예정을 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모습에 들어가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두 가지 욕구가 서로 충돌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신도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옛사람들과 옛성품들이 하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욕심을 부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그걸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육신의 욕심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성화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들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 의지해서 바르게 살기를 시도해도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면 자기 자랑, 자기 의가 됩니다.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으니까. 못하면은 좌절감에 빠집니다. 자동차가 미국에 보급되기 시작한 초창기에 어떤 갑부가 자동차를 한 대 구입을 했어요. 엔진이 있고 연료가 들어가고 시동을 걸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자동차 속도를 거의 시속 20 이상을 넘기질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동차 앞쪽에다가 말 두 마리를 달아가지고 자동차를 끌게 했어요. 자기는 운전석에 지프형이니까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채찍하고 줄 가지고 말을 조종하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를 몰고 다닌 거예요. 그냥 무슨 마차도 아닌데 엔진이 있고 연료가 들어가 있고 시동을 켜면은 엔진의 힘에 의해가지고 자동차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밖에서 말이 끌도록 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걸 자동차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엔진을 주셨고 연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불만 붙이면은 이게 엔진이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동기력을 주시고 열정을 심어 주시는데 그걸 의지하지 않고 하루에 착한 일 한 가지씩 하기,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기,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기 이런 것들을 율법적으로 정해놓고 그것만 다 지키면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동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열정과 소원 가운데에서 내가 움직일 때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의 순종과 합하여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가끔가다 성령을 억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철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보니까 누군가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막 피어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머뭇머뭇하다가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내린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 종종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아, 그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말을 해줬어야 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권면에 대해서 어떤 기회와 동기력이 내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고 억누르는 거,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억누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셨는데 내 속에 소원과 동기력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는데 그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성령을 억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가만히 신앙생활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참여도 안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요 저절로 거룩해지진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폐인이 됩니다. 연을 날리려면 연을 날릴 때 어떡합니까? 연줄 잡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서 연이 바람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바람을 받으면서 슬슬 연줄을 풀어줘야죠. 그래야 연이 높이 떠오릅니다. 가만히 있는 연이 로켓도 아니고 휙 하늘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좀 들고 뛰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가 어느 날 한순간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신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동기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한번 이런 믿음의 시도를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웃지는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이 6살짜리 자기 아들을 데리고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피아노 가르치는데 명연주자의 곡을 들으면 애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애가 없어졌어요. 조금 전에 옆자리에 있었는데 애가 사라졌어요. 무대 조명은 아직 켜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피아노 울리는 소리가 나요. 꿍깡꿍깡하고 뭐 거의 마구잡이식으로 치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큰일 났다 해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가지고 어떻게 끌어내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피아노 음이 아주 아름다운 화음이 들어가면서 멋진 음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자기 아들은 엉망으로 그냥 치고 있는데 뒤쪽에서 그 피아니스트가 언제 나왔는지 걔 금반 치는 것을 보고 곡을 만들어서 즉석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꼬마에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라. 멈추지 마라. 비록 우리의 얕고 천박한 시도가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덧붙여지면 우리의 조잡한 손기술 위에 성령님의 그런 계획과 능력이 더해질 때에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너 얼마나 잘 사나 내가 한번 두고 보겠어 하고 하나님께서 채점표 가지고 우리를 채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성화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듭났다면 태어난 어린이는 반드시 자라게 됩니다. 자라는데 바르게 자라야죠. 거듭났다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에 합당한 성품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말과 행실의 변화가 따라야 합니다.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이 성화의 과정, 구원받은 삶을 드러내는, 삶의 증거로 드러내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위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과정이 따라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은 지 뭐 10여 년이 지났다, 3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 삶의 변화가 더디거나 너무 변화가 없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이상 지난 저도 아직까지 변화되어야 할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난 부분이 깎이고 다듬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부딪히고 또다시 부딪히고 닳고 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충돌하고요, 부딪히고 교제하고 이러다가 변화되어 갑니다. 잠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에서 때로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교제 가운데에서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지만 이런 교제 가운데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를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 과정을 주관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나가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화의 과정도 완성해 나가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들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